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뭉우리 돌에 들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숨가쁜 준비 교과서는 기초적 지식과 교양을 쌓게 해준다. 하지만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헤이그로 향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말로만 듣던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장소는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 만국의 끝자락, 절박함에 숨죽이며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간 사내들. 거기서 마주해야 했던 깊은 무력감. 그 현장은 지금 내게 어떤 말을 걸어올까? 한껏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땅, 헤이그. 고종은 러시아의 초청과 후원에 힘입어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심한다. 불법적 국권 침탈과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시도였다. 당초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는 1906년 개최가 계획돼 있었고 고종은 이용익을 파견하려 했다. 이용익은 함경북도 명천 태생으로 대한제국 시기 고종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다. 1905년 을사늑약을 반대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는데 귀국 뒤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임명된다. 헤이그 특사 이준이 집안 조카가 되며 독립운동가 이종호가 그의 손자다. 하지만 회의가 1년 연기되고 설상가상 1907년 2월 이용익이 급사하는 변고가 생긴다. 고종은 서둘러 다른 특사를 구해야 했다. 상동파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상동파는 상동교회 교인들과 교회에 출입하는 독립운동가를 아우르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연이 있는 여러 애국지사를 포함한다. 상동파는 헤이그 특사 파견에서 특사 선정과 비용 모금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이준이 전덕기 목사를 찾아간다. 교회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특사 파견과 자금 모금 계획 등이 논의된다. 이곳은 이회영, 이동영, 양기탁 등 독립운동가들의 회합 장소로 쓰였는데 1907년 안창호의 발기로 조직된 비밀결사조직 신민회 창립지이기도 하다. 논의 결과 특사는 전 의정부 참찬 정사 이상설, 전 평리원 예심판사 부사 이준, 러시아 공사관 참서관 부사통역 이위종으로 구성되고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제4특사로 낙점된다. 이준이 어렵게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을 알현하고 특사 파견 계획을 아뢰는다. 이때 고종은 상당한 규모의 내탕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금도 문제였지만 출발까지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다. 촉박한 준비기간 안에 고종에게 특사들의 신임장과 친서 등을 건네받아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했다. 일제 통감부는 1906년 7월 궁금령을 내려 고종이 신하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의병 활동 배후가 고종이란 이유에서였다. 비밀리에 궁녀와 내실을 동원해 고종이 수결하고 국세가 찍힌 백지 위임장과 친서가 궁 밖으로 전달된다. 준비를 끝낸 이준은 1907년 4월 22일 한양을 떠나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4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이준은 북간도 용정에서 서전 서숙을 운영하던 이상설에게 전보를 보낸다.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헤이그로 출발하지 못한다.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사들은 연해주 동포사회를 순회하며 손을 내민다. 2만 원의 자금이 모인다. 가까스로 5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씻고 하얼빈을 지나 이르쿠츠크를 경유해 장장 보름을 달려 6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닿는다. 이범진 공사가 이상설과 이준을 반긴다. 여기서 그의 아들 이위종이 특사 대열에 합류한다. 이범진은 누구인가? 러시아 초대공사 이범진은 누구인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싸운 포도대장 이경하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과거 급제 뒤 명성황후 눈에 들어 출세가도를 달린다. 1896년 아관파천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 이범진이었다. 그 후 그는 미국 워싱턴 주재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돼 4년 정도 재직한다. 그리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 겸임공사에 임명돼 파리에 부임하지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190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주공사로 파견된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범진의 소환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이에 고종은 1904년 5월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사관 폐쇄와 공사 소환을 지시하고 9월 1일자로 이범진을 공사직에서 면직한다. 그러면서 고종은 귀환 명령은 일본의 압박에 따른 것이므로 러시아의 남하라란 밀명도 함께 전달한다. 이범진은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 물밑에서 활동을 돕는다. 1908년 봄 이위종을 연해주로 보내 마쿠에서 동의회 창설을 지원하는데 이때 이범진이 내놓은 자금은 만 루블에 달한다. 이는 현재 가치로 수십억 정도다. 1909년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자 일제는 배후 세력 검거에 착수한다. 이범진과 이위종 부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이 일로 국내에 있던 이범진의 장남 이기종이 3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한다. 이처럼 일제는 가족에 대한 탄압과 감시, 국내 재산 몰수로 이범진을 압박하는 동시에 신변 보장과 면책을 미끼로 끊임없이 회유한다.
오디오북.
하지만 그는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망국에 이른다. 재앙 같은 일 앞에 이범진은 10월경 모든 재산을 정리해 연해주 한인사회와 이범윤, 이상설, 유인석, 안중근의 부인, 민긍호의 부인 등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한다. 또 미국 동포들이 운영하던 신한민보사, 한인소학교 등에 자금을 보낸다. 이때 그가 내놓은 자금은 12,000루블이었다. 이범진에게는 빈곤이 벗처럼 남겨진다. 그는 마지막 계획으로 자신을 파괴하고자 한다. 최후의 한 거였다. 이범진은 1911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장례회사를 찾아가 2,500루블을 지불한다. 이는 자신의 장례 비용과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운구 비용이었다. 내 죽음을 부탁한다고 말하는 그를 장례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범진은 고종, 이기종, 니콜라 2세에게 전할 유서 3통을 작성한다. 그리고 1911년 1월 26일 오전, 초르나야강 인근 작은 집에서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천장 등에 목을 맨다. 그는 허공에서 발버둥 치며 권총 세 발을 발사한다. 고통을 줄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세 발의 총알은 불행과 다행 모두를 빗맞친 채 벽에가 박힌다. 숨이 끊어진 그의 발밑에는 조그만 책상이 엎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범진의 시신은 일제의 회방으로 연해주로 가지 못하고 1911년 2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스펜스키 공동묘지에 안장된다. 기록되지 못한 사후. 어딘가 모르게 소슬한 분위기가 낮게 깔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방묘지, 옛 우스펜스키 공동묘지 앞. 입구 표지판에는 이곳에 묻힌 유명 인사명단이 적혀 있었다.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여섯 번째 줄, 리범진, 1852년부터 1911년까지 한국공사 왕자 라는 글귀가 또렷하다. 이범진의 흔적을 찾으러 어지럽게 길을 잡아 나갔다. 살아있는 육신이 부럽기라도 한 걸까? 비석에 새겨진 망자의 초상이 전부 날 쏘아보는 것만 같았다. 묘지는 시신을 땅속에 묻은 곳이지만 모든 이야기를 침묵 속에 몰아넣는 공간이기도 하다. 얼마나 많은 서사가 발밑에 잠들어 있을까? 그 소리 없음을 깨우는 방법은 사람들의 기억뿐이다. 허나 기억의 유통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걸 존재하지 않던 순간으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 그래서 기록은 인간이 죽음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기록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간 걸까? 어디선가 남겨지지 못한 한을 한탄하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미련 없이 완전한 소멸에 이르렀을까? 이범진이 이곳에 처음 안장되는 순간을 기록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라건대 곁눈도 주지 않은 켜켜이 먼지 쌓인 자료 더미 속 어딘가에 그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 결과라면 애석하게도 사후 기록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 같다. 지난 2000년 러시아에서 이범진의 장례식 당시 영상 필름이 발견된 바는 있다. 그의 무덤에는 사진이 박혀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그는 영원히 그 안에서 불멸했을 텐데. 기록이 없다는 건 이런 허망한 희망을 품어야 하는 일인지 모른다. 언젠가 강연이 끝나고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우리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사진 다 갖고 있어요 라고 입찬 소리를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다행이다.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 그런데 그가 갖고 있다는 기록이라는 게 참 수준이 형편없기도 하거니와 지속적이지 못한 걸 잘 알고 있다. 기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뱉는 듣끄러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민다. 오늘도 현장은 계속 바뀌고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명제는 100년 뒤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다. 사진 속에 산채로 살고 있는 망자들의 시선을 받아내다 운 좋게 공동묘지 인부를 만났다. 찾고자 하는 곳 위치를 물었다. 무뚝뚝 무관심해 보이는 러시아인의 작은 손짓 한 번에 방향이 잡혔다. 인부가 가리킨 길을 따라가자 저만치 익숙한 한글이 눈에 띈다. 이범진 묘소는 1975년 무연고로 분류돼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그러다 2002년 7월 탄생 1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북방묘지 한쪽에 추모비를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추모비 앞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시들해진 꽃이 주는 먹먹함보다 안도감이 컸다. 배낭을 풀고 절을 두 번 올렸다. 그리고 헌화 대신 카메라를 꺼냈다. 이범진에게 바치는 기록자의 헌정이었다. 새소리 지저귀는 망자들의 쉼터에 한동안 셔터 소리 들릴 듯 말 듯 울렸다.
KBS 오디오북
대한제국의 호소. 특사들은 보름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문다. 이때 니콜라이 2세를 예방하고 대한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특사들을 만나고 난 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의장이자 러시아 전권대표 넬리도프에게 대한제국 특사들을 멀리하란 밀지를 보낸다. 러시아는 1905년 10월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을 초청한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일본 견제카드로 생각했다. 물론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흑심도 있었다. 상황은 러일전쟁 패전으로 급변한다. 극동지역 진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터가 아닌 테이블 위에 마주한다. 밀담은 러일 협약으로 이어지고 외몽골과 대한제국의 지배력을 상호 인정코자 한다. 러시아 황제가 대한제국을 향해 휘두른 배반의 칼은 어쩜 필연적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던 특사들은 마지막까지 신랏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당시 공식 외교문서에 사용되던 프랑스어로 공고사, 즉 성명서를 번역하며 회의를 준비해 간다. 하지만 끝내 의장국 러시아는 특사들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한다. 시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특사들은 다시 짐을 꾸린다. 그리고 베를린에 들러 공고사를 인쇄해 다시 열차에 오른다. 이때 헐버트 선교사는 일제 감시망을 피해 특사들의 이동을 돕는 한편 스위스, 프랑스 등을 경유하며 서방 언론과 접촉해 나간다. 1907년 6월 25일, 드디어 특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한다. 이준이 한양을 떠난 지 60여일 만이었다.